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몇주 전부터 골로새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지난 주간에는 제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참 번민이 왔어요. 네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그뭐다 아는 거를 갖고 이게 뭐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다 아는 건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교차해요. 그래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그래도 들은 말씀이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깨우침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예?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아, 뭔데? 예? 누굽니까? 에, 바, 예. 그 반응이 없어 묵묵해져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말씀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죠. 예. 그래서 너무 자기의 스승인 바울 사도에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울이 육신에 이제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편지를 적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에바브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요청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희들의 어떻게 됐고 한그 사랑으로 그 감사가 넘치고 그러한 것을 칭찬도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또 어떤 그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에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의 기업인 그 천국,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길 위해서 기도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단 사상의 침투로 혼란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복음의 확립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부터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뛰어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가서는 이는 누굴 얘기해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죠.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그러한 형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심과 창조는 비슷하지만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창조는 질적 차이를 만들어요. 창조주는 무한하시지만은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나음은 동질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참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기도서 2장 13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한자가 아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무한자에게서 나신 무한자, 영원자에게서 나신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신 때는 인간의 시간관념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곧 영원한 세계에서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16절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도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에 의해 또는 그를 통해 창조된 그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과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들, 또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땅과 바다, 또 호수들, 강들, 식물들,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사람도 포함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것은 보이는 것들, 그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또그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제 네 번째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43장 21절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만물의 영장이신 사람들의 이 창조의 목적이 그러하다면은 다른 모든 그 만물, 그 목적은 도말할 나위가 없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바로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는 표현은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의 보존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물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이와 같이 신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보존자가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그 좋은 점이 이렇게 수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이렇게 볼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 이 교회는 참 수도 적고 참 빈약하구나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성숙을 볼 때에 정말 그 대형교회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헌연 일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찬송을 드리고 은혜 받는 그 모습,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무엇일까요?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함이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초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여러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특별한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지만은 참 저희가 지금 가정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요,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모든 식구가 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절망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그걸 느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하면은 이 감사가 넘쳐나요, 정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좋은 집에서 집 걱정 없이 살지요. 먹을 거 없이 살지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안한데, 부러울 곳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특별한 유형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간구하는 탄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말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그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 내지 않고 드리는 고요한 묵상의 기도는 더 깊고 심오한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이고 생명적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명령적이고 순종적 관계까지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대항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직까지 아무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또 나사로의 부활도 죽은 몸의 회생에 불과했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의 부활체로 입으신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지금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시며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에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탁월하심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간구하시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죄를 구해 주시어서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수 있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생활도 천국 생활처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형제이기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어서 아버지를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